12월에 AP통신, AP통신이 시장조사기관인 입소서와 공동으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10개국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 81%가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이 10개국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이 한국 국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81%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이들은 주로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 우울증, 식욕부진, 위장병, 불면증, 때로는 구토증세가 나는 메스꺼움, 편두통, 이런 등등의 고통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스트레스의 원인이 직장이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가장 많이 받는 데 44%래요. 그리고 아내와 다툼이 21%, 처가 식구와의 마찰이 15% 등등의 순서였고 여자의 경우는 자녀 교육 문제가 21%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간의 다툼이 23.9%, 시댁 식구와의 마찰이 2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잠시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잠을 잠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어떤 사람은 또 고스톱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는 스트레스의 방지를 위해서 아예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과욕을 금할 것. 과대한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자기 생활에 만족감을 가져라.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몰두해라.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스트레스 환자의 독백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대로 쉽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병, 마음에 찾아온 스트레스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나 고침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있고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병들었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도 병들었고 환경이 병들었습니다. 각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천만원을 이루고 있고 세상은 갈수록 불신과 불법과 부정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연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시골 농촌의 우물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땅속까지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속에서는 물이 썩고 땅 위에서는 사람과 문명과 역사와 교육과 정치와 사상이 물들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하늘과 청정 공기를 오염시킴으로써 우리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학이 발달된 현대라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누가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과 24절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예수님의 고치심에는 방법도 순서도 없습니다. 다만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절대 능력만이 일반적으로 치료가 있다는 것과 병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다시 말해 수속이나 입원이나 보험증이 없어도 되었고 치료비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내과나 외과나 신경과 등의 구분도 없이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 즉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들입니다. 종합병원이라면 각각 해당되는 병마다 진료하고 치료하는 해당 전문과가 있고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의 경우는 예수님 혼자서 내과병에 걸린 사람 내과병 치료하고 외과병에 걸린 사람 외과병 치료, 정신병 걸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모든 병, 각종 병 다 고치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과든 외과든 피부과든 정신과든 심혈관과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어떤 병을 고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상하다는 원어를 보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바르입니다. 상하다는 말 사바르. 이 뜻은 깨뜨리다, 부수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사바를 깨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죠. 사바를 깨뜨리면 산산조각이 나고 다 깨져버리는. 들고 있던 유리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지듯이 그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찢어지고 깨어진 것을 나타내는 말이 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다 찢겨져 상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고 산산이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마음이 찢어져 버리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수치심과 자존감 상실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떨어져 떠나는 순간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풀로 붙여놓은 두 장의 종이를 여러분 풀로 딱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장을 다시 찢어내면 어떻게 되죠? 두 장을 다시 찢어내면 원상태로 뜯기지 않습니다. 두 장을 뜯어내는 순간 종이가 갈기가 찢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떠나는 순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붙어있는 인간인데 이게 떨어져 떠나는 순간에 마음이 다 찢어지고 종이 두 장을 붙여놨다가 떼면 떨어질 때 산산조각이 나듯이 꼬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다 그래요. 이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겠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이나 상한 마음의 병든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친다는 원어는 하바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묶다, 둘러감다, 붕대로 감다라는 뜻입니다. 고친다는 말은. 고친다는 말은 붕대로 감다라는 뜻인데요.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짐으로 상처난 부위를 꿰매고 붕대로 감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난 부위를 붕대로 감아 치유하고 고친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상처가 난 곳은 붕대로 감거나 밴드로 붙여서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병은 마음은 붕대로 감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1절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이 의사들이 쓰는 수술용 메스를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검 수술용 메스로서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 골수와 영과 혼까지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혼과 영을 수술해서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대수술을 하고 병들고 상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행복해지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과 의사만 아닙니다. 외과 의사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병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도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리는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이 고쳐서 돌리겠다는 거예요. 고쳐서 돌리겠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도망가가지고 기거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가왔는데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라고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됐냐면 400명가량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했는데 이 원통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의 원통이란 말이 뭐냐면 쓰다, 쓰라리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마음이 쓰라린 자들이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쓰라리다, 쓰다라는 말은 마라르, 즉 마라. 마라가 쓰다는 말이거든요. 마라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마르인데 파괴적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이것이 원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하다라고 할 때, 예, 그 말입니다. 이 원통한 자는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찢어져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많은 상처가 난 상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쓰라린 자들이 다윗에게로 오고 원통을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다윗에게로 와서 이들이 치유를 받는데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받은 원통한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아둘람 굴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일에 치유받은 그 행복한 마음으로 다윗 왕국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원통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를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로마의 중심부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주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무서운 박해를 가해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서 지냈던 교회입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있던 마음의 고통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픈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타콤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셨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고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대대로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자는 사형을 시키고 목을 자르고 화형을 시키는 그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핍박 때문에 상한 마음들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 여리고 성과 같이 그 경건 우상 숭배의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고치심은 한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뒤바꾸는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면 다냐? 이런 질문 앞에 복음이면 다냐?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냐? 예수님이 인생이 다냐? 뭐 하나님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예수 같다 아니야? 뭐냐? 예수 같다 아니야? 그런 질문을 왜 김용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복음이면 다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기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사기입니까? 헷갈립니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니다. 오,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is all thing.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치유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도 있고 영어 사전에도 있는 흔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기적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믿기도 합니다. 누가 죽을 뻔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리고 사업이 의외로 잘 된다. 도망친 빚쟁이를 우연히 해운대 바닷가에서 만났다. 라는 등등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이런 류의 기적은 목회 현장에서 많이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이와 같은 성격이 아니고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거나 역전시키고 긴 사건들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역전을 시키고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며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증거한 사건들이라는 점입니다.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디에 기적이 나타났느냐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진 기적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세 영역에 나타나고 있으면 첫째는 피조물에 이 나타납니다. 곧 자연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육지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광야에 나타난 불기둥이에요. 밤에 불기둥이 확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하게 난방시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하게 내려주세요. 밤에 영하 40도가 내려가는 그 광야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낮에는 구름기둥을 이렇게 쑥 내려줘서 햇빛을 가려주시는 자연 속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 된 사건들 등 피조세계의 자연 속에 나타난 기적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기적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은 마귀입니다. 성경 속에는 의외로 귀신을 내쫓던 이야기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면 귀신을 사람의 힘으로 내쫓을 수 없어요. 이 귀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못 쫓아냅니다. 무당이 못 쫓아냅니다.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은 무당이죠. 귀신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고 사로잡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신을 내쫓고 고치신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이 세 번째 대상인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정신과 마음과 신경계의 질병을 일으키므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의 병과 정신, 신경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은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현대의학의 힘을 통해서 정신과 심령의 질환을 고친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신앙의 힘으로 고친 사람입니다. 두 경우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 즉 정신신경과 처방이나 치료방법은 그 치료기간이 아주 깁니다. 10년, 20년 갑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이 길 뿐만이 아니라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물로 잘 안 됩니다. 정신과 신경계에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 설령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다시 와서 그 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치료기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치가 되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많으면 한 달, 한두 달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기간이 짧게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치료하시면 재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병자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신 기적사건이 있고 쓴물을 고쳐서 단물로 바꾸신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핵심적인 관심은 사람의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상한 영혼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상한 마음, 상한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보고 계십니다. 많이 모여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실까요? 그 이유는 건강한 마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명의 은혜고 그 뭐 없어요. 못 누려요. 예수를 믿는답시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늘 편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치유를 못 받았기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면요. 마음의 평화와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권은 생명의 은혜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에서 치유를 받으면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냐 상처 입은 병든 마음이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을 지키듯이 마음의 건강도 유의하여 지킬 것을 교훈한 것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병들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병들고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치신대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평온한 마음은 이것은 치유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건강한 마음이죠. 건강한 마음은 평온한 마음인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시기심이 있는 마음은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뭔가 어릴 때 자라면서 이 시기심에 의한 병을 앓게 되었는데 이 시기심은 그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든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즐거운 마음, 치유받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 병 있는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이 상한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뼈를 상하게 한다는 이 뼈는 육신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육신의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든 심령의 근심, 병든 심령의 시기, 병든 심령의 질투 등등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고 썩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신 사람의 마음의 평온함,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행복은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건강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이 심령도 병들게 하지만은 총체적으로 육신의 건강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 편하면 육신이 병이 오게 됩니다. 뼈에도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많이 하면.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늘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뭐 지가 고양이 무서워하는 거를 무서워하는 거죠. 지가 너무 무서워.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 지가. 그래서 생쥐를 불쌍히 여긴 천사가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로 만들어. 그런데 고양이가 된 생쥐는 또 무서운 대상이 생겼는데 개가 또 무서워요. 개가. 개만 보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가 된 개도 개가 개로 변신해줘도 이제 고양이로 변신해줘도 개를 보고 벌벌 떠니까 이제 개로 변신된 생쥐를 천사가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호랑이로 바꿔줬습니다. 호랑이가 됐으면 이제 무서운 게 없죠. 그런데 호랑이가 숲속을 더 거니는데 총을 맨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호랑이가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천사가 결국에는 더 이상 이 생쥐를 도울 수가 없구나. 포기를 하고 본래의 생쥐로 되돌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천사는 이 일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해주든 생쥐가 생쥐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그대로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쥐가 생쥐로서의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다면 생쥐가 고양이가 되든 개가 되든 호랑이가 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생쥐는 생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생생히 살아있고 마음이 병든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상한 마음 그대로 병든 마음 그대로는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근세를 가져본들 그의 삶은 여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검찰들 검찰은 될 수가 없지만 참 부러운 대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검찰의 세계에 미투의 이 사건이 터져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 엘리트 세계에 의와 불의를 판결하는 그 세계에 불의가 백만하고 쓰러져 있는 뭐 왜 그럽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치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 못 받고 근세 잡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산산이 조각난 마음을 치유하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간증한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기 둘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식모살이로 아들을 기르고 먹여 살리고 양육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들게 됩니다. 병들어서 자리에 들어 눕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맹인 윤인수가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대로 굶어죽 수 없으니까 병든 엄마를 먹이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맹인 윤인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구걸하며 병든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입니다. 사람들에게 맹인이라 구두발에 채이고 멸시 천대받으며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아서 번 돈을 가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번 돈을 기쁘게 어머니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하나님께 십일조부터 떼어놓자. 십일조부터 떼자. 하루 종일 멸시천대, 발길에 채이고 때로는 뺨을 맞고 때로는 침뱉침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조그맣게 번 돈을 십일조를 떼는 어머니를 보면서 윤인수는 화를 펄컥 냅니다. 어머니! 십일조는 무슨 놈의 십일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십일조를 그분께 드립니까? 나를 눈물게 하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공산당에 쫓겨 여기까지 도망하게 하였죠. 재산도 모두 공산당에 빼앗겼죠. 이런 하나님에게 무슨 놈의 십일조를 뗀단 말이에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불평할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 인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다.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다. 게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이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 없어진다면 큰일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야. 네가 고생한 만큼 그 십일조가 귀한 십일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십일조는 꼭 드려야 한단다. 드려야 한단다. 육신은 병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병들지 않았던 인수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해 병든 인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맹인 윤인수는 목사님으로 부를 받게 되고 육신은 불완전하지만 마음은 완전한 고침을 받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치료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육체를 찢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마음이 아프도록 찢으셨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찢어진 마음을 붕대로 싸매어 주시고 고치셔서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원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맹인을 찾아서 서울이고 경기도고 그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치료자이시며 완전한 마음의 치료자이시며 만병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은 치료자를 만나시오 라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할까? 인명구조에 관한 책을 던져줄까? 그래야 될까? 그러기엔 너무너무 급하다. 이 사람에게는 인명구조원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할까? 심리에 관한 강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에 관한 책이나 설교나 강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치료자 예수를 만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병이든 마음이 상한 병이든 똑같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길이 있다면 하루빨리 찾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싸매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행복이 보장된 길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돌아오기를 망설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에 마음을 싸매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메시아 되신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고 있던 유리나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지듯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찢어지고 깨어져 마음이 몹시 상한 자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까요? 찢어지고 깨어진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으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고침받은 건강한 마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고 험한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치료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오직 유일한 길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상한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상처투성인 마음을 싸매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고침을 받고 험한 인생을 이기며 행복을 창출해내며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 화가 날 쓰며 아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바르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며 의의 거목으로 심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마음의 병을 완전히 치유받은 완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